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8일 미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미 백악관은 오늘 아베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만찬 행사도 마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양국이 강력한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온 점을 자축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문제와 동맹관계, 기후변화 등에 있어 일본의 역할 문제를 포함해 경제, 안보, 국제 현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워싱턴 방문 기간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이 가능하도록 조율해 왔으며 존 베이너 하원 의장 측으로부터 의회 초청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 지사가 미군기지 이전 예정 지역에서 진행 중인 모든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현 지사는 오늘 시추 탐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다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인해 해양산호초가 손상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군기지 이전 작업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전 작업은 오키나와현이 동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오나가 지사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습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오키나와의 후텐마 공군기지에서의 소음과 오염, 미군 범죄 등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인적이 드문 해안가 지역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다음 달 14일 미국을 처음 국빈 방문하는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 격퇴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또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정치와 통상, 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을 소탕하기 위한 국제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멘 정부군이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피신 중인 남부도시 아덴에 침투한 후티 반군들을 몰아냈습니다. 예멘 보안관리들은 오늘 새벽까지 순위파 민병대와 협력해 아덴으로 밀려든 후티 반군 수천 명을 물리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족은 지난해 9월 수도 사나를 장악한 뒤 하디 대통령 정부와 권력을 나눠 갖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그러나 어제 남부도시 타이즈까지 점령하는 등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사나 소재 이슬람 사원 두 곳이 자살폭탄 공격을 받아 137명이 사망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비상회의를 열고 하디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양국 간 오랜 영토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제18차 국경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가 국경 문제를 논의한 것은 지난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취임한 이후 처음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오랫동안 격렬한 국경 분쟁에 휘말려왔으며 특히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이어진 4,000km의 실질 통제선에서는 소규모 무력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이 지역에서 2주 동안 치열한 군사적 충돌을 빚은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면서 국부로 추앙받아온 리 쿠안유 전 총리가 오늘 91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싱가포르 총리실은 지난 1959년부터 90년까지 총리로 재임해온 리 전 총리가 오늘 평화롭게 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리 전 총리는 폐렴 증세로 지난 2월부터 싱가포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리 전 총리의 장례를 오는 29일 국장으로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리 전 총리의 아들인 리센룽 현 총리는 텔레비전 연설에서 리 쿠안유 전 총리가 싱가포르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줬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월요일 VOA News Today 1부,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5주기를 앞두고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했던 한국의 민간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요, 우리 전단을 안 보내려고 하거든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구축 노력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미 합참본부의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That is a key part of that, you know, area defense that.
한국 군 당국은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합참의장 회담에서 사드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7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선 0.5에서 2m로 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5주기를 앞두고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했던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23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지켜보며 북한 당국이 얼마나 대북 전단을 두려워하는가를 알게 됐다며 전단 살포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중단 조건으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할 것 등을 내걸었습니다.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요, 우리 전단을 안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북한에서 쉽지 않습니까? 사과, 왜 사과 한마디 안 합니까? 그 3월 26일에 천안함 폭침 5년 된 날이 아닙니까? 그 사과 혹시 하나 해갖고 지금 기다리자는 거죠.
박 대표는 북한의 사과가 없더라도 오는 26일을 전후로 계획했던 전단 살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북한 운동연합을 비롯한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천안함 폭침 5주기인 오는 26일을 전후해 전단 50만 장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 DVD 5천 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북한은 북한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인 도발이자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무차별적인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텔레비전입니다.
불순 반동 영화 또 인터뷰를 수록한 DVD와 USB를 살포하려 하는 것은 천벌을 면치 못할 만고 대죄로 된다.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전단 살포를 빌미로 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23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북한이 그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해 위협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도발적 행동을 강행할 경우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연천군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살포된 대북전단을 향해서도 구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인근 군사분계선 북쪽 600m 지점 비무장지대에서 불이 나서 강한 바람을 타고 남측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불이 번지자 한국의 소방과 산림당국은 소방헬기와 소방차 10여 대 그리고 대원 수십 명을 현장에 투입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쯤 일단 큰 불길은 잡았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도라산 인근 뒷산 남쪽으로 번져 한때 도라산 전망대에도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구축 노력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미 합참본부의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합동참모본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정무군사분야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20일 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의 중요성과 북한에 대한 한중 군사 당국자 간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군 준장인 스틸웰 부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중국의 군사 발전과 미일 동맹 관련 토론회 기조연설 뒤 BOA 질문에 사드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구축 노력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is a key part of that, you know, an area defense that provides greater security both for the Republic of Korea specifically.
사드는 지역 방어의 핵심 요소로 특히 한국의 안보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틸웰 부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을 조성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자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 중이라며 사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부국장은 그러나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과 한국 당국 간 논의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BOA에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 사드 배치에 관한 공식 논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미국의 요청과 협의가 없었고 결정된 것 역시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스틸웰 부국장은 이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중 군사 당국 간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대화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es, that is certainly a topic we discuss at length. Obviously, it's important because both sides.
북한에서 핵 사고가 발생하거나 핵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 모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두 나라 간 북한 관련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틸웰 부국장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도 미국과 한국의 동맹뿐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이 미친다며 중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댐프시 합참의장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서 사드와 중국과의 협력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모두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합참 본부에 따르면 댐프시 의장은 24일부터 26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뒤 한국으로 이동해 28일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편 한국 군 당국은 목요일에 열릴 미한 합참의장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합참의장 회담에서 논의될 공식 의제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는 포함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22일 입장 자료를 내고 미 합참의 데이비드 스틸웰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미한 합참의장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미한 두 나라 간 공식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이번 합참의장 회담에선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도 사전 협의 과정 없이 합참의장 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다룬다는 건 국제 관리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현재 사드 구매 계획이 전혀 없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아직까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도 하지 않았고 저희들에게 협의 요청도 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스틸웰 부국장은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마틴 댐프시 미 합참의장의 이번 한일 방문에서 사드, 중국과의 협력 등 여러 사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틸웰 부국장은 또 사드는 지역 방어의 핵심 요소이며 한국의 안보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 댐프시 미 합참의장은 26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 최윤희 합참의장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한 합참의장 회담에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 방안 등 두 나라 국방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천안함 비격 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며 북한의 책임임이 명명백백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천안함 피격 사건 5주년을 사흘 앞둔 오늘 해군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북한 정권이 최근 들어 대북 전단 협박 등 도발의 빌미를 찾고 있다면서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지체 없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투데이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11시 15분을 막 지났습니다. 러시아가 머지않아 북한 라진항을 통해 연간 100만 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평양과 남포 구간의 철로 설계와 건설을 위한 측량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20일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라진 핫산 사업의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라진 핫산 사업은 러시아 극동의 핫산과 북한 라진항 간의 철로 개보수와 라진항 현대화 사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지난해 말 시베리아산 석탄 4만 5천 톤을 북한 라진을 거쳐 한국 포항으로 시범적으로 운송한 사업을 높이 평가하면서 라진 핫산 사업에 러시아 재계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장래에 라진항을 통한 수송 규모를 연간 100만 톤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당초 포항을 복합 용도의 항구로 활용할 계획이었다며 석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갈루슈카 장관은 올해 말까지 평양 남포 구간의 철로 설계와 건설을 위한 측량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페인트와 플라스틱 등의 원료인 금홍석을 포함해 북한 광물 개발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광물 사업으로 투자 수익이 날 수 있을지를 평가하기 위한 탐사 작업에 관해 북한 측과 러시아 기업들이 활발히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이야말로 북러 교역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10억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양국의 합의를 실현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말로 승리라는 뜻의 포베다로 이름 붙여진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사업과 연계해 진행됩니다. 앞으로 20년에 걸쳐 3,500km의 북한 내 철로와 터널, 교량 등이 개보수되며 250억 달러에 이르는 사업 자금은 북한 내 지하자원 수출로 충당됩니다. 남북러 삼각협력과 관련해 갈루슈카 장관은 지난달 28일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상과 모스크바에서 만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영토에 선도적 개발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러 삼각협력의 틀 속에서 선도적 개발구의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극동개발부는 투자 활성화와 위험 감소, 수익 증가를 위한 독특하고도 효율적인 경제 모델을 개발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호입니다.
3월 24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결핵의 날입니다. 세계 결핵의 날은 1883년 3월 24일 독일의 세균학자인 로베르트 코흐가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을 맞은 1982년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결핵은 가난한 나라에서 발병하는 병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만 여전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환자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 시간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통일의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이혜원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의 결핵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결핵이 어떤 질병이고 왜 걸리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결핵은 공기를 매개로 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하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보통 폐결핵 환자로부터 이제 결핵균이 포함되어 있는 미세의 뭐 가래 방울에 의해서 감염이 전달이 되고요.
네.
그런데 감염이 됐다라고 해서 모두 결핵에 발병되는 건 아니고 한 감염자의 5에서 10% 정도만 활동성 결핵 환자로 발병이 됩니다.
네.
주로 면역 체계가 저하된 사람에게서 결핵이라는 질병이 발병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결핵에 걸리면 흔히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감기랑도 좀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네. 뭐 감기와 유사한 증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침 가래를 보이게 되지만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는 게 특징이어서 뭐 피로감, 식욕 감퇴, 체중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2주 이상의 기침 가래가 지속이 될 때 결핵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네. 결핵 얘기가 나오면 북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의 결핵 발병률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492명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북한의 결핵 발병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 발병률 보고 지표만을 비교를 했을 때 네. 남한과 이제 남한의 2013년도 기준과 비교를 해서 발병률은 거의 한 3배가 넘는 규모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의 그 결핵 발병률 상위 이제 10위 중에 아홉 번째로 북한이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지표만을 보더라도 상당히 결핵의 질병 부담이 높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은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CRO 지역, Southeast Asia Regional Office에 속하기 때문에, 네. 그 동남아시아 중에서, 어느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있는지 보고서가 매년 발간이 되는데요. 이제, 1990년과 2012년도, 결핵의 유병률 변화 도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예. 동남아시아 중에서 유일하게 결핵 유병률이 증가한 국가가 북한입니다. 아. 그래서 예, 북한 같은 경우 사실 2010년 이후부터는 세계기금을 통해서 약제 공급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필요한 양 중에 어느 정도 이제 충족되는 약제 공급이 지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병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표들을 보더라도 그 심각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핵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세계보건기구는 진단 그런 장치를 북한의 지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실제로 북한 안에서 이런 진단하는 시스템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고 보급돼 있는지요?
진단 시스템 중에서 그러니까 네. 결핵 같은 경우 북한의 경우에 결핵 진단 플러스 관리 그리고 치료를 위한 아예 별도의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결핵의 관리를 위해서 집중적인 사실 지원을 그 전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들어서면서 많은 감염성 질환들이 이제 그 지표들이 막 요동을 쳤죠. 왜냐하면 보건의료 체계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결핵도 마찬가지로 발병률이나 유병률이 이제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프라의 부족과 또 아까 말씀드린 내성결핵에 대한 진단을 위한 고급 인력부터 해서 관련 진단 기구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로서 그런 내성결핵에 대한 진단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WHO에서 2013년도에 진 엑스퍼트를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성결핵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최첨단 그 진단 시스템이기도 한데
네.
이러한 도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이제 평양 중심으로만 진단이 가능하고 지방으로는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진단 체계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과 좀 지방으로의 확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통일의학센터가 이런 북한의 결핵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서울대 의대에 소속되어 있는 통일의학센터는 네. 기본적으로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이 어떠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현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지원부터 해서 이제 준비가 필요한지, 네. 특히 통일을 대비해서 의료인으로서, 보건인으로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비를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연구 그리고 실제 그러한 의료인의 교육과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북한의 경우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질환들 중에 감염성 질환들에 대한 현재 관리 체계라든지 관리 현황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파악과 질병 부담의 정도에 대한 파악을 다양한 자료들과 또 다양한 방법, 연구 방법론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했을 때에 그리고 어떠한 어떤 교류나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떠한 단계로 어떠한 구체적인 지원이나 교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연구들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북한 의료 체계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뭐 진단을 받는 것부터 여러 가지 약을 투여받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미리 좀 예방을 하려면, 결핵을 예방하려면 어떤 좀 안전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
네.
면역성이 떨어졌을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에 결핵이 발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면역 억제, 뭐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5세 이하 소아 같은 경우에 보위험군에 속하지만,
네.
사실 영양이 부족한 성인에게서도 그렇게 결핵이 발병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균형 잡힌 영양을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핵 환자가 있을 경우에 결핵 환자의 활동성 결핵 환자의 전파를 막기 위한 격리 조치, 그러니까 그 환자 자체가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를 하고 초기에 전파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체력 그리고 환자와의 격리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통일의학센터에 근무하는 한국의 이혜원 교수로부터 북한의 결핵 실태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한반도 분단 70주년을 맞아 미래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소식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방과 분단이라고 하는 정말 그 제1의 광복, 그렇죠?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청 바스라콜 제2회 굿피플 의사회 회의가 한창인데요. 굿피플 의사회는 지구촌 곳곳에서 의료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의사들의 모임입니다. 이번 회의는 남북통일에 대비한 민간의료단체의 역할을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굿피플 의사회의 김동명 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정세는 불안하고 경색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통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막상 준비되지 않는 통일이 다가올 때 사회적 혼란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의료 환경 문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한 차후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현실이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까지 날아가는데 하물며 같은 민족인 북한에 관심을 두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르고 제도와 문화가 다르지만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 아이들이 곧 우리의 아이들이 될 것이고 우리 미래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의 건강 격차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발생할 것이고 따라서 인도주의적 관점이든 통일의 관점에서든 북한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논의는 필수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굿피플 의사회의 김이규 부회장은 굿피플 보건의료사업과 대북지원사업 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건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의학보건 개발이 융합된 남북보건의료협력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관련된 것은 우리 2001년도 정도에는 그 옥수수 현재 했고 그 다음에는 콩식품 공장을 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이 안 돼서 또 지속은 안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이제 좀 비공식적이 좀 최근에 작년에 이제 좀 북한의 보건소를 개설 내지 보수하는데 물질적으로 좀 지원하는 거를 하고 있죠. 일단은 그 뭐 우리 흔히 긴급구에서 하는 거는 뭐 사람이 다치면 의사 가서 고쳐주듯이 일단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외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이념이나 그걸 떠나서 일단 가장 싼 적은 자원으로 효율성 있게 그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게 그 옥수수 뭐 또 콩식품 공장 뭐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시작했던 거죠.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인 인요한 교수는 바람직한 보건의료 지원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대북 인도적 보건의료 지원 사업은 한 번으로 끝나기보다는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 장비와 의약품 등의 물자를 지원함으로써 북한 의료 체계의 결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식량 다음에 중요한 게 의료인데 내가 아는 한국 사람은 가장 그 지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심금을 울려야 돼요. 이 감성. 그래서 아픈 사람을 치료함으로써 좀 감동을 줘서 또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지 않느냐. 덮어놓고 좀 아픈 사람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식량은 누가 지원을 반대할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할 수 있지만 의료 지원을 어떻게 반대합니까? 그거는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통일연구원 평가관리위원장인 허문영 교수는 통일을 준비하는 의료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북한 의료 환경 개선, 보건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잘하는 것을 인정해 주기. 예컨대 무상 의료 제도. 그건 니들도 참 수고했다. 결국 재정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그건 잘한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에 필요한 것. 그거는 지원해 주자. 북한 전역에 CT나 MRI가 다섯 대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열악한 상황의 의료 설비 이런 걸 보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북한의 그 개선해야 될 것들은 고쳐주기. 예를 들어서 북한의 의료시설, 병원 이런 거는 건물을 새로 짓는 건 아니고 그 안에 리노베이션을 해서 좋은 설비를 갖다 주고 북한의 의료진들을 좋은 선진 의료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이분들을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게끔 해줘서 선진 의학 기술들을 배울 수 있게끔 하는.
의사들뿐 아니라 약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등 의료계 각 분야에서도 이번 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방사선사입니다. 저희가 의사협회와 같이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해온 외국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무료 의료봉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북한도 역시 우리 동포들이니까 가능하면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으로서 동질성을 회복하고 보다 효과적인 북한 보건의료 사업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 많은 의료인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는 29일 일요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의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밤 8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하고 계시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싱가포르의 국부로 불리우는 리콴유 전 총리가 타계했습니다. 중동 예멘이 내전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결핵의 날을 맞아 세계보건기구가 앞으로 20년 안에 결핵을 퇴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럼 싱가포르의 국부죠. 이 리콴유 전 총리의 타계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싱가포르의 경제 기적을 일궈낸 장본인으로 불려온 리콴유 전 총리가 오늘 타계했습니다. 리 전 총리는 폐렴 합병증으로 지난 2월 초부터 입원해서 중환자실에서 지내다가 오늘 91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싱가포르 국민들은 큰 슬픔에 빠졌고요. 국제사회도 아시아의 대표적 지도자 중 한 명인 리 전 총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리 총리 하면 수십 년간이나 싱가포르의 총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리콴유 전 총리는 싱가포르가 영국 식민지였던 1959년 35살의 젊은 나이에 자치정부 총리로 처음 취임을 했고요.
네.
1962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의 편입, 또 3년 뒤에 독립,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90년까지 무려 31년간이나 총리직을 역임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작은 도시국가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대표적인 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리 전 총리의 지도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리 총리의 재임 기간 동안 싱가포르 정말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싱가포르가 앞서 말씀드린 이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할 당시에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4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리 전 총리가 퇴임한 1990년에는 12,750달러까지 증가했고요.
네.
지난해에는 56,113달러로 아시아 국가 중에는 1위, 세계에서도 8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싱가포르의 이런 눈부신 경제성장을 싱가포르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싱가포르는 한국과 홍콩, 타이완 등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기도 했죠.
네,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벗어난 후 정치적 혼란을 겪었고 아직까지도 개발도상국이나 빈곤국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하면 유독 눈부신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더욱 리 전 총리의 지도력이 국제사회 주목을 받아왔었고요. 리콴유 전 총리가 참에 어떤 인물인지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리콴유 전 총리는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23년 싱가포르의 부유한 화교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영국 런던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다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1954년 인민행동당을 창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는데요. 1959년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싱가포르의 첫 총리가 됐고 31년간이나 총리직을 역임했습니다.
네, 리 전 총리가 싱가포르 이렇게 경제 부국으로 이끈 비결 어디에 있을까요?
리 전 총리의 집권 초기인 말레이시아 연방 시절에는 가장 큰 목표가 정치적, 사회적 화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레이시아와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독립을 선택했고요. 이후에 경제 발전에 주력하게 되는데 리 전 총리는 자원이 거의 없는 이 도시국가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특히 이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을 해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들이 부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네.
또 이 리 전 총리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싱가포르가 빠르게 안정화했고요. 또 이 해외 자본의 개방적인 정책을 펴면서 외국의 투자가 몰려들었는데요.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물류 중심이자 금융 중심지로 거듭나면서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뤘지만 한편으로는 독재적이라는 비판도 일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싱가포르가 서구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반대 세력은 또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네.
보안법을 적용해서 정치인과 활동가, 노동조합원들을 구금했는데요. 한 신문사 편집장은 재판 없이 17년간이나 구금되기도 했고요. 또 가톨릭 교회 관계자와 학자 수십 명이 좌익 음모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직까지도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가장 억압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좀 뭐 시민들에 대해서도 다소 엄격한 통제 정책을 펼쳤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싱가포르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가장 깨끗한 도시, 또 범죄율이 가장 낮은 도시인데 이 이면에는 경범죄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하는 엄격한 통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에
네.
대해서 시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과 논란도 있고요. 하지만 리 전 총리는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잔인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혹은 이 부정부패로 국가 경제를 피폐하게 만든 다른 독재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요. 리 전 총리는 퇴임 후 싱가포르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치가 반드시 필요했다면서 이는 자신은 물론이고 싱가포르의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리 전 총리가 31년 동안이나 총리직을 지냈고 1990년에 고촉동 전 총리에게 총리 자리를 물려줬는데요. 지난 2004년에 고 전 총리도 14년간 집권한 후 물러나면서 지금은 리 콴유 전 총리의 아들인 리 셴 융이 총리로 취임해서 싱가포르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리 전 총리를 잃은 싱가포르의 표정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오는 29일까지 일주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늘 리 전 총리의 시신이 병원에서 대통령궁 내 총리 관저로 운구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고요.
네.
싱가포르의 방송국들 또 거리에 모두 이제 리 전 총리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표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오늘을 잊게 한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다는 게 슬픈 국민들의 이제 표정이고요.
네.
또 아들인 리 셴 융 총리는요. 싱가포르 시민들이 아버지 리 콴유 전 총리와 같은 지도자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면서 리 전 총리는 싱가포르의 성장을 이끌었고 또 싱가포르 자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성명을 냈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리 전 총리 가족과 싱가포르 시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리 전 총리는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국가를 건설한 통찰력 있는 인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리 전 총리는 인류사의 진정한 거인이자 현대 싱가포르의 아버지, 또 가장 위대한 아시아의 전략가로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냈는데 리 전 총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감을 불러일으킨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멘의 상황이 심각한 것 같군요.
네. 내전 직전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예멘에서 제2의 시리아 사태, 제2의 이라크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고요. 당사자들이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요.
네.
예멘에서는 이 시아파 반군이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 정부를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알카에다와 IS, IL까지 가세하면서 더욱 심각한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디 정부, 시아파 반군의 이제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까지 가세하는 그런 형국이군요.
그렇습니다. 예멘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시아파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예멘 수도 사나를 점령한 후에 유엔의 중재로 하디 대통령과 권력 분점에 합의를 했는데
네.
하지만 하디 대통령이 현재 남부 항구 도시 아덴에 머물고 있는데 이 아덴을 다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파 반군이 지난 주말에 대규모 병력을 남쪽으로 보내서 어제는 아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시 타이즈를 점령했고요.
네.
오늘 다시 아덴으로 향하면서 하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순위파 병력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멘 남부의 상황이고요.
네.
별개로 예멘 북부에서는 이 순위파인 알카에다가 시아파 반군과 교전을 벌였고요. 또 ISIL은 수도 사나의 한 사원에서 130여 명의 목숨을 가져간 이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디 대통령이 시아파 반군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유엔의 지원을 요청했고요. 안보리에서 어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보리는 하디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지지 의사를 밝혔고요. 또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안에 따라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말 베노마르 유엔 예멘 특사가 현재 카타르 수도 도하에 머물고 있는데요. 화상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베노마르 특사는요, 예멘이 내전 직전 상황에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네. 특히 후티 반군이나 하디 대통령 모두 예멘 전역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면서 예멘이 둘 중에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닫는다면 시리아나 이라크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멘의 이 하디 정부는요, 안보리의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서요, 걸프협력위원회에도 후티 반군에 맞서기 위해서 즉각적인 병력 지원과 개입을 요청했는데 이 걸프협력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순위파 정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예멘에는 일부 미군 병력이 주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철수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 군당국은 어제 예멘 치안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주둔 중이던 병력을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그동안 예멘에서 무인기를 운용하면서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 등 이 테러 세력에 대한 정찰 또 공격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네.
이 미국의 무인기 공격으로 이 알카에다 관련 지도자들이 여러 명 사망했다는 소식도 계속됐었죠. 미군은 이번에 병력을 철수했지만 테러 세력들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여튼 미국에 이어서 영국도 예멘에 남아있던 특수부대원들을 모두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멘의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뭔가요?
미국은 그동안 하디 정부를 지지해왔는데요.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안보리 회의에 이어서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디 정부와 시아파 후티 반군을 뜻하는 것이죠.
네.
파워 대사는 특히 후티 반군의 행동이 예멘의 평화적인 이행을 위협하고 있으며 하디 정부를 완전히 전복시키려는 시도라면서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요. 또 파워 대사는 예멘의 안보와 안정, 화합을 위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공격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이 보건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세계보건기구 WHO가 결핵 퇴치 목표를 제시했군요.
네, 내일이 세계 결핵의 날인데요. 저희 한반도 뉴스 시간에도 이제 결핵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렸었는데
네.
WHO도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서 앞으로 20년 안에 세계적으로 결핵을 퇴치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WHO는 2000년부터 전개한 결핵 확산 방지와 퇴치 운동이 그동안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네.
이런 노력을 배가해서 2035년까지는 결핵 감염자를 9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자, 전 세계 결핵 감염 상황이 궁금한데 얼마나 심각한가요?
WHO에 따르면요, 지난 2013년에만 900만 명이 결핵에 감염됐고 150만 명이 결핵과 관련돼 숨졌습니다.
네.
여러 종류의 또 결핵약이 잘 듣지 않는 다제내성 결핵의 위험성도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데
네.
이런 다제내성 결핵 환자도 2013년 한 해에만 50만 명이나 발생했는데 일반 결핵은 치료율이 86%이지만 다제내성 결핵은 약이 들지 않아서 4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핵은 또 단일 질병으로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HIV 바이러스 감염에 이어서 가장 사망자가 많고요.
네.
감염과 사망자의 95%가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서 발생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예. 다제내성은 이 오랫동안 이제 관리가 필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이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다제내성 결핵 환자가 늘고 또 어려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끝으로 앞서 얘기가 나왔는데 다행히 퇴치 노력에 일부 성과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HO에 따르면요, 국제적인 퇴치 노력으로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3,700만 명의 결핵 진단과 치료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네.
WHO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노력을 더욱 배가해서 오는 2035년까지 결핵 감염을 90%, 또 결핵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95%까지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WHO는 이를 위해서 결핵 환자 치료와 또 환자 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늘릴 예정이고요. 이를 위해서 더 많은 각국 정부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VOA 뉴스투데이 3부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에 해상에선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0도 되겠습니다. 신의주 역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보겠습니다. 해주와 개성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2도가량 되겠습니다. 함경도 봅니다. 먼저 청진은 맑은 가운데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청진의 최저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1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 되겠습니다. 량강도 해산 역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해산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동해는 맑은 가운데 앞바다의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미터, 먼 바다는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와 먼 바다 모두 0.5미터로 낮게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한반도 시각 11시 52분 15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김영권이었고요.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 비어이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8일 미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미 백악관은 오늘 아베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만찬 행사도 마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양국이 강력한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온 점을 자축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문제와 동맹관계, 기후변화 등에 있어 일본의 역할 문제를 포함해 경제, 안보, 국제 현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워싱턴 방문 기간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이 가능하도록 조율해왔으며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으로부터 의회 초청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 지사가 미군기지 이전 예정 지역에서 진행 중인 모든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현 지사는 오늘 시추 탐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다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인해 해양 산호초가 손상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군기지 이전 작업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전 작업은 오키나와 현이 동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오나가 지사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습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오키나와의 후텐마 공군기지의 소음과 오염, 미군 범죄 등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인적이 드문 해안가 지역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다음 달 14일 미국을 처음 국빈 방문하는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 격퇴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또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정치와 통상, 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을 소탕하기 위한 국제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국가 예멘 정부군이 압두라브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피신 중인 남부도시 아덴에 침투한 후티 반군들을 몰아냈습니다. 예멘 보안 관리들은 오늘 새벽까지 순위파 민병대와 협력해 아덴으로 밀려든 후티 반군 수천 명을 물리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족은 지난해 9월 수도 사나를 장악한 뒤 하디 대통령 정부와 권력을 나눠 갖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그러나 어제 남부도시 타이즈까지 점령하는 등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사나 소재 이슬람 사원 두 곳이 자살폭탄 공격을 받아 137명이 사망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비상회의를 열고 하디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양국 간 오랜 영토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제18차 국경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가 국경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지난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취임한 이후 처음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오랫동안 격렬한 국경 분쟁에 휘말려 왔으며 특히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이어진 4,000km의 실질 통제선에서는 소규모 무력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이 지역에서 2주 동안 치열한 군사적 충돌을 빚은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면서 국부로 추앙받아온 리 콴유 전 총리가 오늘 91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싱가포르 총리실은 지난 1959년부터 90년까지 총리로 재임해온 리 전 총리가 오늘 평화롭게 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리 전 총리는 폐렴 증세로 지난 2월부터 싱가포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리 전 총리의 장례를 오는 29일 국장으로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리 전 총리의 아들인 리센룽 현 총리는 리콴유 전 총리가 싱가포르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줬다며 오늘날의 싱가포르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